이 14장은 흔히 음식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음식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음식,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육지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굽이 갈라지고 굽이 발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둘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낙타, 토끼, 사바는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혹은 또 굽이 갈라져서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8절에 돼지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류, 9절 10절 어류인데 생선 중에도 지느러미와 피늘이 모두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붕어, 잉어, 돔, 뭐 전어, 광어, 우럭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피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예를 들면 피늘이 없는 게 뭐가 있죠? 고등어, 그죠? 연어, 미꾸라지, 장어, 문어, 굴, 조개, 새우 이런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 부정한 새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12절, 18절 보면 독수리, 솔개, 뭐 물수리, 매, 올빼미, 부엉이 이런 건 이제 부정하다 그렇습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 먹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지에서 함께 삼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옮기거나 위생적인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잘 상하는 경우에,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병을 옮겨야 잘 상하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잘 상하지요, 그죠? 그래서 위생 건강 때문에, 위생 때문에 잘 상하는 것,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닐까. 또 이 짐승을 뜯어먹,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같은 이런 거, 위생상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이유, 그런 설명도 있고요. 혹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용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 먹지 말라.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를 숭배하다 보니까 소를 먹지 말라고 하듯이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팥죽 같은 경우에 팥죽이 원래는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사 가게 되면 팥죽을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 새에 뿌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농사 짓는 곳에는 소가 귀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옛날에 소를 못 잡게 했죠. 그죠? 왜? 소가 귀하니까. 사막에는 낙타가 귀하니까, 교통수단, 농사 짓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려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2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지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추어탕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장어구이도 먹을 수 없고 고등어 조림, 꽁치구이, 연어회, 조개 다 먹을 수 없고 그 맛있는 삼겹살, 보쌈 이런 거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음식법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욕바에 있을 때 기도 중에 위 하늘에서 보자기 속에 그 음식이 담겨 내려오지요. 그게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뭐 보쌈, 장어구이 이런 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내가 먹으라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식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인종에 대한 민족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 벌어지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동시에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자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의 출신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많은 지도자들이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다. 이제는 신명기 14장에 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믿는 시대의 규칙이 되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어류든 조류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보쌈 먹을 수 있고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요.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추어탕도 먹을 수 있고 장어구이도 먹을 수 있고 고등어, 꽁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드셔도 되는 거예요. 드셔도 됩니다. 걱정 말고 드세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구약이 성경이 나왔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신약 시대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키라고 한 게 있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더 엄격하게 지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고대에는 그냥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에는 이,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으라 그랬죠. 그죠? 구약 시대는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고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구약 시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약 시대 율법이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음식법 같은 경우는 아니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음식법은 뭐냐 하면 새로운 규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건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데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면 소나 이런 걸 잡으면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바쳐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걸 시중에 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인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된 거예요. 우리 쉬어 말하면 제사 모시고 나면 제사밥 먹잖아요. 그죠? 제사밥. 그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밥이 뭐 죄를 지은 게냐, 밥에는 우상이 없다, 고기로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준 건데 그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먹다가 뭐 어려움을 겪겠다고 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울 자신은 나는 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유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형제를 자매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뭐, 그죠? 예, 그런 거. 예를 들면 성경에는 담배 같은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없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담배를 하나씩 피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덕이 안 되죠? 하나님들도 깊지 않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합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술 취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잘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금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경 율법은, 신약시대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느냐, 두 번째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음식법이든 생활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다 철저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금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나의 사랑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나의 사랑방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의 사랑방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의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랑방이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나의 모든 회원들이 사랑방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나의 모든 사랑방 지기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시몬에도 앞으로 사랑방 모임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몬의 회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시몬에도 하나님 헌신된 사랑방 지기를 세워주셔서 시몬에도 사랑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나예와 시몬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사랑방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나위에 헌신된 사랑방 찌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높이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방 찌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록 도하시고 저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위 모든 사랑방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받아주고 궁금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의 기쁨이 모든 한나의 사랑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나의 사랑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몬에도 사랑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몬의 회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시몬에도 헌신된 아버지의 사랑방 찌기들을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시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하나님 단호히 끊어버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면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모든 권속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되 기도하는 가정마다 부르짖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거쳐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속히 강건할 수 있도록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